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탈북자 신동혁 씨가 자신의 증언 중 일부가 오류라고 시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반관 반민 접촉을 가졌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단철도를 시범 운행하겠다고 새해 업무 보고에서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먼저 신동혁 오류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이른바 완전 통제 구역인 북한의 14호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 자란 것으로 알려졌던 신동혁 씨가 이 자신의 북한 내 행적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입장을 밝혀서 큰 관심과 함께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This report should not distract from the issue at hand, which is the DPRK's deplorable human rights situation, for which more than.
자, 방금 이 문제에 대한 미 국무부 관계자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신동혁 씨와 관련된 보도로 인해서 증거가 충분한 북한의 이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신동혁 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신동혁 씨는 1982년생으로요, 올해 나이가 33살입니다. 이 신동혁 씨에 대해서는, 그 탈북자 출신으로서 이 북한의 그 참혹한 인권 실태가 외부 세계, 국제사회에 알려지는데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권 활동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 씨는 그 자신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그 살아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 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가운데서도 가장 혹독한 완전 통제구역으로 알려진 14호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이 수용소에서 처음으로 이 삼엄한 경비를 뚫고 탈출에 성공한 유일한 탈북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개인의 스토리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그 인권 실태를 알리는 데 있어서 이른바 교과서적이고 가장 적나라한 그런 사례로 그렇게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신동혁 씨는 여러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증언해왔고요. 또 최근에서는 지난 9월 달이었죠. 유엔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그런 국제회의에서도 존 케리 장관과 함께 참석해서 증언을 했고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도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여러 그 인권 관련 상도 받았습니다. 그 미국의 국제적인 인권단체죠. Human Rights Watch가 수여하는 그런 Ellison Award라는 그런 상을 받았고요. 또 UN Watch라는 민간 그룹으로부터는 도덕 용기상을 받았습니다. 또 캐나다의 한 명문대학에서는 명예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야말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증언으로 탈북자 인권 운동가의 말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네. 자, 그런 신동혁 씨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요즘?
네, 탈북자 신동혁 씨가 그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자신의 그 자서전이죠. 자서전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시인을 했고요. 또 앞으로 그 북한 인권 운동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앞서 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그 신동혁 씨 자서전 14호 수용소 탈출의 그 집필자인 미국 언론인이죠. 블레인 하든 씨의 말을 인용해 신 씨의 자서전 내용의 일부가 거짓임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거짓이라고 그 시인한 부분은 크게 그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신동혁 씨가 그 완전 통제구역인 그 14호 관리소에서 태어났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18호다 이런 그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당초 그 신 씨가 자서전에서 13살 때 수용소를 탈출했다가 붙잡혀서 고문을 당했다고 기술했지만 20살 때라고 그 정정을 했다 이런 얘기니까요. 그 정치범 수용소 채용과 관련된 일부 그 장소와 시기 등을 그 번복한 겁니다.
네. 그런데 예, 그런 그 잘못된 내용을 얘기를 이미 했고 이제 국제사회에 그것이 이제 많이 소개가 됐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과거 행적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그 얘기를 하게 됐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그 UN에서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사상 첫 그 종합적인 보고서를 지난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에 말하자면 움직임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북한의 그 인권 그 유린에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정권의 책임자들을 국제 법정에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거세게 일어났고요. 그런 맥락에서 UN에서는 바로 그 이 북한 정권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는 그런 내용을 그 핵심 골자로 하는 결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사상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그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새삼스럽게 고조되고 있는 맥락에서 북한이 반박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중에 신동혁 씨와 관련해서는 신동혁 씨의 아버지가 북한의 그 대남 선전 매체죠. 우리민족끼리에 나와서 그 신동혁 아들의 얘기에 대해서 날조 거짓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자회견 형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한국 내에서는 일부 탈북자들 사이에서 그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신동혁 씨의 사람 그리고 그 행적에 대해서 일부를 안다는 그런 탈북자들이 나왔고요. 그 사람들이 암암리에 그 신동혁 씨의 그 북한 내 행적 일부에 의문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서로 교환하고 이것이 점점 더 커졌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한 것인데요. 이것이 그 신동혁 씨의 자서전적인 스토리를 쓴 앞서 최 기자가 얘기했던 미국 언론인 블레인 하든 씨의 귀에도 들어갔고요. 블레인 하든 씨가 신동혁 씨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됩니다.
네.
신동혁 씨는 블레인 하든 씨와의 전화통화에서 자기가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부분을 최초로 시인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됩니다. 블레인 하든 씨는 언론인으로서 자기가 소속해 있던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이 사실을 알리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신동혁 씨의 이 자서전에서의 오류 부분에 대해서 처음 기사화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번에 신동혁 씨의 논란이 처음으로 불거진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신동혁 씨의 증언이 유엔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그 보고서에 이제 크게 작용을 했는데 그러면 그 보고서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벌써 논란이 일고 있고요. 또 보고서의 그 신뢰성에 일부 흠집이 날 수는 있지만 그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해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그 많은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지금 방금 유엔 인권 보고서를 말씀하셨지만요. 유엔 인권 보고서에는 그 신동혁 씨의 증언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반적으로 그 80여 명의 증언 또 240명의 비공개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요. 일부 그 장소 또 무슨 신동혁 씨 개인의 그 개인사의 어떤 그 번복이 있다고 해서 북한 인권 사항에 대한 유엔의 그 보고서 내용이 흔들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IO 여기에 마이클 커비 위원장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방금 최 기자가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영국에서 발행되는 가디언 신문에 기고문을 냈습니다.
네.
이번 신동혁 씨 사태를 보는 자신의 입장이라는 그런 기고문을 냈는데요. 다소 좀 긴 그 이 기고문에서 커비 위원장은 14호가 됐던 18호가 됐던 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인권 실태가 극도로 열악하고 또 인권 유린의 장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14호든 18호든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신동혁 씨가 이 북한 정권의 극악한 인권 유린의 피해 당사자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논란이 일자 이제 미국, 한국 그리고 여러 그 인권 전문가들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 우선 이 미국과 한국 정부의 그 반응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미 국무부는 그 신동혁 씨의 그 오류 인정과 별도로 그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수백 명의 희생자와 증인들을 인용해 북한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끔찍한 인권 유린이 만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냈기 때문에요. 그 이것이 큰 문제는 없다 그런 입장이고요. 또 반면에 그 탈북자 출신 전문가죠. 그 한국의 그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은 탈북자 사회에서 북한의 경험을 과장해서 발언하거나 그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일부 잘못된 분위기가 있다며 반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아직도 그 신동혁 씨의 그 진실 출생지가 어디였냐든가 그 관리소가 18호냐 14호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엇갈린 논란이 있는 것 관련해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이 그 외부 전문가들의 그 북한 현장 방문을 그 허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당연히 북한에서는 이제 공세로 나올 텐데요. 북한의 반응이 어떤가요?
예, 이 주목할 것은 그 앞서 여러 민간 단체 관계자들이나 인권 관계자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금 현 시점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 사회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러한 때에 신동혁 씨 사례가 불거지면서 이것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뉴욕타임스 신문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로 그 유엔 안보리에서 그 북한의 그 정권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점점 더욱더 좀 어려워진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북한 정부는 역시 이때에 맞춰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 신동혁 씨뿐만은 아니지만 탈북자 전반을 인간 쓰레기라고 이렇게 비난을 해왔는데요. 신동혁 씨에 대해서도 사기꾼이라든지 범죄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다각도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래서 제네바 주재 서세평 북한 대표부 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고요. 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자성남 대사는 유엔 총회 그리고 또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이 각각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 신동혁 씨의 거짓 증언을 기반으로 작성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주목되는 것은 오는 3월에 유엔 인권이사회 제네바 회의에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직접 참석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첫 순서로 이 신동혁 씨 증언의 오류에 따른 그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과 북한이 미한 군사훈련과 핵실험을 연계하자는 북측 제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북한의 주장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지난번 이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0일 처음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 군사 연습을 임시 중재하면은 북한도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 북한은 이 보도에서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을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고 또 한반도의 핵전쟁의 우혐을 몰아오는 화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선중앙통신 보도 하루 전에 이 미국 측에다가 해당 경로를 통해서 자신들의 제안을 전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후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기자회견이나 또는 육자회담 수석대표죠. 리형호 대표의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발표문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제안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미한 군사훈련이 그 방어적 성격의 연례 군사훈련인데 이것을 그 핵실험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암묵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사항일 뿐만 아니라 2005년 9.19 공동성명에도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입장은 백악관 국무부가 수차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렇게 그 제안을 거부를 했는데 북한이 뭐 처음부터 그 거부할 것을 뭐 예상치 못했을 것은 아닐 테고요. 이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물론 그 북한으로서는 그 아주 심각한 고립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고 또 미국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에 배후로 공식 지목이 되면서 추가 제재가 길어진 상태가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계속되는 제재와 고립에서 좀 더 탈피하고 또 이것을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좀 그 활용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대화 공세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미국 내 전문가들의 그 관측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 북한이 대화 공세를 펴낸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도 이런 그 견해를 밝히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가령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말하면 중국이나 또 우방인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통해서 네. 중국과 러시아의 말하자면 대미 협상이라든지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평에 힘을 실어주는 측면이 있다라는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미국은 뭐 현재로서는 뭐 단호하게 거부하는 입장이고 뭐 당분간 이런 기조가 계속 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뭐 계속 그 국무부가 같은 입장인데요. 최근에도 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VOA에 북한의 거듭된 제안과 관련해 새롭게 언급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무부는 방어적 성격의 미한 연례 군사훈련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연기하는 것은 암묵적인 위협이라며 기존의 같은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지난주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반관 반민 접촉에서도 얘기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그 싱가포르의 미북 접촉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e emphasized our view of the priority need to get
미북 비공식 접촉에 참여한 스티븐 보스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목소리입니다. 먼저 이 반관 반민 접촉, 영어로는 1.5트랙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누가 참석했는지요?
예, 미국과 북한의 그 비공식 접촉에서 우리가 흔히 반관 반민, 1.5트랙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 측은 정부 당국자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 측에서는 주로 전직 관리가 참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전직 관리는 민간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당국 간의 회담은 아니고 그러나 북한 측은 일단 당국자들이고 하니까 네. 1.5트랙 그러니까 반관 반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반관 반민 미국과 북한 간의 그 회의는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씩도 이렇게 열려왔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미국 정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그 반관 반민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는 아까 그 목소리가 나왔었죠. 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지낸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대사를
네.
지낸 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뉴욕타임스 신문 기자 출신의 언론인으로 지금 뉴욕의 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리안 시갈씨 이렇게 참석을 했고요. 북한에서는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참석했고 또 미국국의 최선희 부국장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북한에서는 이렇게 고위급 관리들이 참석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참 궁금해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 어떤 얘기가 나온 겁니까?
북한은 그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그 되풀이했습니다. 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뭐라고 그랬냐면 그 미국이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을 임시 중단하면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실험 문제에서 화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했다 얘기를 했고요. 또 기자들과 만나서 매년 실시되는 그 미한 군사 훈련이 한반도 긴장의 근본 원인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만나 북한의 제안의 의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며 미국이 심사숙고한 뒤 대답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측 입장에서는 뭐 이 핵 문제 역시 가장 중요한 쟁점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회담에 참석한 전직 관리들로부터 이 북한 측의 의중이 무엇인지 이렇게 그 설명을 좀 듣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설명을 들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측이 그 당국자가 직접 나오는 그런 회담이기 때문에 네. 핵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큰 핵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 변화가 있는지 또 미국이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비핵화 대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뭔가 그 좀 진전하고 평가를 할 만한 그런 점은 없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고요. 기본적으로 공개적으로는 이 참석자들이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1.5 이 반관 반민 회담을 통해서 미북 간에 그것이 회담 공식적인 당국 간 회담으로 이어지거나 또는 북한 문제에서의 진전을 가져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네. 자, 그렇더라도 미 국무부는 이제 일단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무부도 이 접촉 이후에 입장을 밝히는 게 있죠?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북한의 그 핵실험과 그 미한 군사 훈련 그 연계를 그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입장을 좀 밝혔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미국 정부는 그 전직 관리를 포함한 여러 대화 상대와 정례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해당 인사들이 그 개인 자격으로 움직인 것이지 미국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니다 이렇게 재확인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한국, 일본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이제 또 모여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모이는지.
예, 일본 도쿄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 미국과 한국, 일본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 이 3자 회담이 열리는 것은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 그리고 또 대북정책 특별 대표로 성김 국무부 그 한국 주재 대사였죠.
네.
성김 대사가 이 자리에 부임한 이래로 처음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성김 대사는 이 도쿄에서 한국 일본 육자 회담 수석 대표들과 이렇게 3자 회담, 양자 회담도 물론 갖게 됩니다.
네.
이후에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해서요. 중국 외교부의 육자 회담 수석 대표이고 또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죠. 우다웨이 특별 대표와 따로 만나서 육자 회담 문제라든지 미북 간 관계라든지 전반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지난주에 통일부의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통일부 업무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북 교류 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루어 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의 통일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협상을 해나가고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들으신 녹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였는데요. 박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 통일부는 물론이고요. 그 통일과 관련된 부서, 즉 통일부, 외무부, 국방부로부터 그 새해 그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 남북 교류 또 통일 문제를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 남북 교류와 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루어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죠. 아주 강하게 뭐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남북한 간의 그 통일 준비의 일환으로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화에 앞서서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맥락에서 안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안보와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 대응 태세를 확고히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군의 국방 역량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늘 대화를 강조하면서 또 한편 그 안보를 태세를 굳건히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통일준비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통일부는 어떤 내용을 보고했습니까?
네, 한국통일부는 올해를 그 한반도 통일시대 개막의 해로 맞는 데는 목표 아래 실질적인 그 통일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몇 가지 꼽아보면요. 우선 올해가 그 광복 70주년이기 때문에요. 광복 70주년을 맞아 북한의 그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제안해서 다양한 그 기념 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반도 종단 철도와 대륙 철도 시범 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관심이 매우 큰 게 이 철도 얘긴데 과연 이 한반도 종단 철도 시범 운행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 그 한반도 그 종단 철도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횡단 철도 이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네. 한반도가 협력관계를 완전히 이루고 대륙으로 진출한다 그리고 그거에서 철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유럽과 아시아를 있는 그런 대규모 사업인데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 왔는데 이 종단 철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부터 신의주까지 가는 거, 네. 그리고 또 목포에서 나진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X자형으로 종단하는 그러네요. 그런 철도 시범 운행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그런 종단 철도는 중국의 횡단 철도와 연결이 되게 되고요. 네. 목포에서 나린까지 가는 그런 열차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이 됩니다. 네. 바로 이것이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그 근간인데요. 이 올해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전문가들은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협조가 절대적이 아닙니까? 네. 북한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건데 대륙과 연결이 되려면 네.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 남북한 간에는 기본적인 대화를 놓고도 지금 신경전 끝에 그 마주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남북 대화가 절대적으로 우선시돼야 가능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 남북이 공동으로 문화 행사를 열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통일부가 제시한 그 올해 행사 계획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철도 연결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기념 사업 얘기도 있었고요. 또 문화와 관련된 그 측면이었습니다. 아마 그 올해가 그 광복 그 70주년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 통일부는 그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결의 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그 개설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고요. 또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그 통일 준비를 추진하기 위해 평화 통일 기반 구축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6.1째 통일부 장관은 이 같은 사업 실행을 위해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네, 외교부도 이날 보고를 했는데 외교부 보고 중에서 뭐 가장 특기할 만한 건 뭐가 있습니까?
예, 역시 외교부는 국제 무대에서 그 외교 협상을 벌이는 그런 부처니까요. 네. 또 외교부도 북한과 관련해서는 역시 비핵화 문제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을 이뤄서 이것을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이 두 가지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서로 이 두 가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진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말이고요. 또 미국과 중국과의 공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압박과 설득을 병행해 나가겠다. 이런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네. 국방부 보고 내용에서는 어떤 것들이 눈길을 끌었습니까?
역시 그 국방부는 그 안보와 관련된 그 얘기를 주로 보고를 했는데요. 그 국방부 당국은 그 미한연합훈련이죠. 키 리졸브와 그 독수리 연습을 계획대로 3월 초에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국 국방부는 미한 연합훈련은 그 튼튼한 국방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요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제의됐지만 이는 군사적으로 봤을 때 고도의 심리전이라며 북한의 이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통일부에서 한국의 여러 부처에서 이제 제시한 것들인데 북한과의 일단 대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것이 그러면 뭐 전망이 어떻습니까? 참 그 어려운 것 같은데 대화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예,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올해 통일부가 새해 그 업무 내용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보고한 내용들은 사실 그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드는 데 좀 노력해달라 이렇게 현실적인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신년에 그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 사에 대응해서 말하자면 그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것이 없다라는 네. 거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분위기는 사실 남북 간의 정상 차원에서도 그렇고 당국들 간에도 대화에 대한 제안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뚜렷한 그런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2월 달 설 전후한 시기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북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그 북한은 그 한국의 그 남북 대화 그 제의에 대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그 침묵을 지켰는데요. 그 23일 날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 정부가 그 대북 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그 대남기구죠. 그 조국 평화통일위원회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그 북측은 그 뭐라고 그랬냐면 5.24 조치와 같은 것을 두고선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돼도 일종의 그 선전용에 불과하므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의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것이 그 주민들의 그 안전에 그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뭐 자제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전단 살포가 시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 한국 정부는 사실 이 전단 10만 장을 이번에 그 배포를 했는데요. 이 전단을 살포한 단체 대표와도 접촉을 했습니다. 통일부 네. 당국자가. 그래서 자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전단 살포 단체의 대표는 정부가 그 공문을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당국자가 직접 만나서 자제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공문을 보내진 않았었고요. 결국 이 단체가 미국의 민간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10만 장의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이후에 사실 그 북한 측은 다시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를 비난했고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대화에도 이것이 현재로서는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가 이 문제로 상당히 당혹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당혹했습니다. 아까 그 언급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이번에 그 대북 전단을 뿌린 단체가 그 탈북자 단체인데요. 그 이에 앞서서 그 한국의 통일부 당국자가 그 만나서 그 가급적이면 그 대북 전단을 살포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제를 당부했는데요. 그 자제를 역시 뿌리치고 그 전단을 뿌렸기 때문에요. 한국 그 통일부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시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대단히 그 관심이 가는 그 상황. 이 2차 대전 승전 70주년 행사가 러시아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 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을 했는데 자, 이 북한의 지금 발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아, 북한 측이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네.
러시아 측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러시아 정부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 북한 측이 그 김정은 제1위원장 참석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다.
네.
이런 그 발언을 했고요. 이어서 러시아 크렘린궁 대통령궁의 대변인실에서 저희 VOA의 질문에 답을 보낸 게 있었는데요. 이 답은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네.
그 북한 지도자의 전승일 행사 참석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요한 것은 그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발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석이 확인됐다라고 저희 부여회에 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그대로라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사실상 확정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이 또 러시아에 간다고 하면 그 행사장에서 김정은 박근혜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참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이 초청에 대해서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가 그 한국의 그 박근혜 대통령을 뭐 초청한 것은 분명한데요. 그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그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그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지난 22일 밝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러시아에서 오는 5월 열리는 그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행사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청와대 발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갈 경우 혹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을 그 모스크바에서 그 조우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고 관심을 그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탈북자 신동혁 씨의 증언 오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반관 반민 접촉을 가진 내용 그리고 한국 통일부의 새해 업무 보고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